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이 아랍 원자로에서 노심을 제거했으며 유엔 사찰단이 오늘 시설을 방문한다고 이란 원자력청이 밝혔습니다. 베르주 카말반디 원자력청 대변인은 오늘 이란 관영 TV에 출연해 아랍 원자로의 노심 용기가 제거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유엔사나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이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말반디 대변인은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핵합의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규제를 받는 대신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화되기 시작하는 이른바 합의 이행일이 임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랍 원자로의 노심 제거로 이란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 생산 능력을 대부분 잃게 됩니다. 이는 이란과 서방 간 핵협상 과정에서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카말반디 대변인은 노심이 있던 공간은 콘크리트로 채워질 것이라며 노심은 당초 폐기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이는 이란 원자력 산업의 상징과도 같은 만큼 보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갖고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어제 전화통화에서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할 것과 우크라이나의 휴전협정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대화의 상당 부분을 우크라이나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 중단 필요성에 할애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휴전 합의 약속 이행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또 두 정상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등 테러단체들과의 싸움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간 군사 접촉 증대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 밖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최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강력하고 단합된 국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근거지인 이라크 모술과 시리아 라카 탈환을 위한 미군 전략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미 중부 켄터키주에 위치한 포트 캠벨 기지를 방문해 곧 이라크에 파병돼 이라크와 쿠르드군 훈련을 지원할 100일 공수사단 장병들과 만났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 자리에서 ISIL은 위협을 퍼뜨리는 암적인 존재라며 미군은 위협이 확산되는 곳은 어디든 이를 척결하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대법원은 이란이 미국의 테러 피해 가족들에게 20억 달러를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983년 10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군 숙소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공격으로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병사 241명이 사망한 가운데 그 유족들은 이란 측과 수년째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당시 사건이 이란이 지원하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저지른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의회는 지난 2012년 미국 내 동결돼 있는 이란 중앙은행 자금을 테러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 수용소에 수감돼 있던 예멘인 10명이 오늘 중동국가 오만에 도착했다고 오만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 관리도 앞서 BOA에 관타나모 기지 수감자 10명이 중동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정연설에서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뒤 이뤄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도심에 오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테러 공격을 가해 7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오늘 오전 고급 쇼핑몰과 호텔, 대사관, 사무실 건물들이 몰려있는 지역에서 몇 차례 폭발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반군들은 이어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으며 인도네시아 당국은 오후 늦게 공격을 모두 제압했고 반군 5명 모두를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머지 민간인 사망자 2명 가운데는 네덜란드인이 포함됐습니다. ISIL은 자신들이 이번 공격을 벌였다며 외국인들과 이들을 보호하는 보안군을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가 북핵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의 우선 과제이며 행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대북 제재를 강력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learly this is a huge priority to the president. When this happened, he reached out, called President.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 사무 특별 대표와 만나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사흘째 한국 쪽으로 선전용 전단을 대량 살포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 이어 전광판 방송 재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 많겠으나 함경 남북도 동해안은 오전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가 최근 4차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에 대한 대응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핵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의 우선 과제이며 행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대북 제재를 강력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핵 문제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매우 큰 우선 과제라고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밝혔습니다.
Clearly this is a huge priority to the president. When this happened, he reached out, called President Park, called Prime Minister Abe.
로즈 부보좌관은 13일 워싱턴 외신 기자 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화를 걸고 대응 방안을 직접 검토한 사실을 언급하며 북핵 문제가 우선 과제임을 설명했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12일 새해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북한 지도자에게 특별히 관심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f there's one thing I know about the leader of North Korea is he likes attention. And probably would like nothing more than the president spent a lot of time talking about him in the State of the Union.
북한 지도자에 대해 아는 한 가지는 그가 관심 받길 좋아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을 무엇보다 바랄 것이라는 겁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이어 자국민이 굶주리고 경제 상황도 어려운 데다 외교 관계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때때로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힘을 보여주는 방법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ecause frankly, the way in which you show strength in the world should not be defined by the occasional provocative launch or test.
로즈 부보좌관은 중국이 북한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며 중국의 협조를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불안정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현재의 현상 유지 구조는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3일 BOA에 하원에서 대북 제재 법안이 통과된 것을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계속된 국제 의무 위반에 대한 미 의회 우려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We share Congress's concern about North Korea's continued violations.
국무부는 북한을 더 나은 선택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제재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공동 목표와 관련해 의회와 계속 협력하길 바란다는 설명입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어 행정부가 기존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시행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여기에는 지난해 1월 발동된 광범위하고 강력한 대통령 행정명령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In addition, the administration is committed to continue vigorous enforcement of our existing sanctions.
애덤스 대변인은 핵실험 뒤에도 호전적 수사와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무장력을 강화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 수사를 중지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는 확고한 조치를 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국무부는 이날 북한군의 무인기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다가 한국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되돌아간 데 대해서도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자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과 우크라이나, 시리아 사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두 정상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력하고 단결된 국제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짤막하게 밝혔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성명에서 두 정상이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총체적인 위반으로 국제사회가 혹독한 대응으로 맞서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크렘린궁은 그러나 한반도 문제 외교적 해결을 지지하는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관련국들이 모두 최대한 절제해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만나기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중국 측에 건설적 역할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중국과의 회동에 앞서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본부장은 중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의 회동을 위해 14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중 간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 채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나라이고 북한 무역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다며 중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이어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미한일과 중국, 러시아가 다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14일 오후 늦게 우다웨이 대표와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본부장은 우다웨이 대표에 이어 유엔을 담당하는 리바오 등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도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자체엔 찬성하지만 대북 제재의 수위를 놓고 미한일 3국과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황 본부장이 우다웨이 대표 외에 유엔 담당 부부장과도 회동하는 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대한 미한일 3국과 중국의 견해차를 좁히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한일 3국은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육자회담 수석대표 협의회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이들의 이해가 없이는 새로운 결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본 측 이시카네 기미히로 육자회담 수석대표입니다. 황 본부장은 우다웨이 대표와의 협의에서 13일 이뤄진 미한일 육자회담 수석대표들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황 본부장은 지난 13일 서울에서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미한일 육자회담 수석대표 협의회를 갖고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오는 19일 모스크바로 가서 러시아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르 마르굴루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을 만나 5자간 연쇄 협의를 일단락 지을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육자회담 당사국들과의 북한 제재 협의와 함께 유엔 안보리 주요국 대사들과 대북 제재 결의안 관련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14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신동익 다자외교 조정관이 오는 18일 뉴욕을 방문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국 대사들과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익 다자외교 조정관은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 추진 중인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하여 미국, 중국, 일본 등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의 협의를 위해 다음 주 월요일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뉴욕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결의를 도출하고 양자와 다자 차원에서 실효적 제재 조치를 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조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를 비롯한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 조치와 관련해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그동안 공개적으로 밝혀온 것처럼 필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북핵 불용의 확고한 원칙하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거듭 확인하고 있으며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을 표명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을 포함한 안보리 차원과 또 우방국들과 양자 차원에서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모든 압박 조치를 추진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대변인은 기자설명회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신속하고 확고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며 이미 79개국이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조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과 중국 국방부가 내일 서울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제15차 한중 국방정책 실무회의를 열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정세를 논의한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지역 안보 정세를 논의하고 국방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려는 것이지만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거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중 국방정책 실무회의는 두 나라 국방부 국장급이 수석대표인 정례 회의로 지난 1995년 첫 회의가 열린 뒤 거의 해마다 연말이나 연초에 한국과 중국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사흘째 한국 쪽으로 선전용 전단을 대량 살포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남북 간 심리전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 이어서 전광판 방송 재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이 살포한 대남 선전용 전단이 13일에 이어 14일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 등 한국의 서부 전선과 가까운 지역에서 또다시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또 비록 소량이지만 철원과 고성, 인제 등 접경 지역을 비롯한 강원도 일대에서도 발견됐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군이 12일 밤 대남 전단을 살포한 데 이어 13일 밤과 14일 새벽 사이에 또다시 살포했다며 현재까지 수만 장의 전단이 수거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야간하고 오늘 새벽에 북한 지역에서 어제와 유사한 지역에서 추가로 대남 전단을 살포하는 것이 식별되었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단을 뿌리는 장소와 날아오는 방향 등으로 미뤄 이번 전단 살포를 북한군 2군단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 2군단은 지난해 8월 서부전선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을 주도한 부대로 황해북도 개성시에서 토산군에 이르는 40km 구간을 담당하고 있고 군단장은 지뢰 포격 도발 이후 김상룡에서 방두섭으로 교체됐습니다. 수거된 전단은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한국군이 북한의 4차 핵실험의 대응 조치로 8일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을 겨냥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라는 내용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영옥 박사는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가 한국의 대북 심리전 재개에 대응한 긴장 조성용 조치로 분석했습니다.
대남전단을 통해 가지고 한국 국민들의 어떤 심적 동요나 이런 것을 노린다기보다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국제사회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면서 한국에서도 좀 대응 조치가 지금 확성기 방송 같은 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이 지속되면 서로 좋을 게 없다 이런 메시지를 한국 정부한테 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단 살포를 할 것으로 보고 대북 심리전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동식 확성기 추가 배치뿐만 아니라 동영상 방송이 가능한 대북 전광판 방송의 재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과거에 사용된 전광판은 낡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구체적으로 언제 설치하고 언제 전광판 방송을 할지 결정되진 않았지만 준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이와 함께 대북 전단 작전도 언제든지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군은 지난 2004년 6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선전활동 중지에 합의한 이후 대북전단을 날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대북전단이 뿌려진 한국 측 지역은 별다른 동요 없이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 전 북한의 선전전단을 떠올리며 일방적 주장을 담은 내용이나 방식에서 그때와 별반 차이가 없다며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성동리 이장인 윤종원 씨입니다.
뭐 옛날에 더 했으니까요. 뭐 옛날에 뭐 프로 뭐 저희가 대북 방송 하듯이 걔네 대남 방송 했고 저녁이면 뭐 잠을 못 잘 정도 됐고 했으니까 저희 마을은 뭐 원주민들은 전혀 동의되는 바 없고요.
한국 군당국은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임박한 도발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란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국에는 평화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에 따라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4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의 핵기술이 이전과 다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한 수소탄 실험의 가능성은 낮다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이지만 수소탄의 전 단계로 평가되는 증폭핵 분열탄 실험을 했을 경우 북한의 핵무기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에 이어 폭발력이 크고 탄도 소형화가 가능한 수소탄 위협으로까지 다양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소탄을 무기로 개발한 사례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핵 전문가인 김태우 전 한국통일연구원장입니다.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면 폭발력이 수십 배 이상 커지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1000배까지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핵폭탄과는 차원이 다른 파괴력을 가진 무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북한이. 그리고 전례를 보더라도 수소폭탄을 개발한 나라들이 다 원폭 개발 후에 10년 안에 다 수폭 다 개발했어요. 북한이 지금 1차 핵실험한 지 딱 10년째 아닙니까, 금년이. 시기적으로 봐서도 북한이 수소폭탄에 접근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게 틀림이 없어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6일 국가안전보장회의 발언은 북핵 문제에 대한 이런 심각한 상황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첫 시험용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북한 핵 문제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하고 경제 핵 병진 노선을 채택한 데 이어 관련 법령까지 제정했습니다. 이로써 비핵화는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며 비핵화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핵 문제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었던 김정일 시대와는 달리 김정은 체제의 경우 핵무기 증강과 성능 고도화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국가적 최우선 목표인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에 이어 모두 4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단행했으며 지난해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까지 감행하며 핵능력 다중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딴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통해 핵 투발 수단 능력 향상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수소폭탄을 비롯한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의 소형화 경량화 기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4차 핵실험을 실시하며 핵 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핵 비확산에 협조하겠다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입니다.
우리 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 세력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 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관련 수단과 기술을 이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북한이 향후 국제사회에 4차 핵실험은 자위적 권리임을 주장하며 사실상 핵 보유국임을 거듭 천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오는 5월 36년 만에 열리는 7차 당대회를 앞두고 핵무력 완성을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업적으로 내세우며 체제 결속에 주력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교수입니다.
국제사회하고는 맞대응하지만 남북관계는 조금 로우키로 갈 거예요.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자유권 확립이라는 그런 여론 아마 조성에 주력할 것이고요. 중국과의 어떤 신경전을 좀 핍으로써 중국이 국제사회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외교정책을 강화할 것이고요. 내부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이런 선전선동 뭐 그런 것을 굉장히 강화할 것이고요.
한국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북한이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과 한국, 미국을 향해 대화 제스처를 보였지만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그동안 준비해온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당대회를 앞두고 핵능력 고도화의 마지막 단계인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선전함으로써 체제 결속과 함께 이를 계기로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실제 북한 관영 매체들은 연일 4차 핵실험 성공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이번 실험이 전쟁 억제력을 갖춘 상태에서 북한식 경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는 강화된 핵능력을 바탕으로 평화협정 체결과 군축협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태우 전 한국통일연구원장입니다.
미국한테 협상하면서 우리 인도처럼 대접해달라 얼마나 자주 얘기했습니다. 인도가 어떻게 한 거예요? NPT 회원국이 아니면서도 NPT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했고 근데 결국은 미국이 다 풀어줬잖아요. 한반도에서 미국한테 평화협상을 자꾸 요구하는 거는 결국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 미국의 핵우산, 한미동맹, 주한미군 이런 걸 다 걷어내고 나면 그래야 자기들이 원하는 한반도에서의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어요.
실제 북한은 4차 핵실험 사실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핵협상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을 미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모든 군사적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비롯해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향후 유엔 안보리의 제재 움직임을 지켜보며 장거리 로켓 발사나 SLBM 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옥현 전 한국국가정보원 제1차장입니다.
만약에 대미 평화공세, 대남 평화공세 이런 것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추가 도발할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국제사회의 반응과 미국, 한국의 대북 대응 태세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테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리적인 군사력 동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도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현재 북한에는 장성택이나 김양건 등 대남 정책을 조율할 만한 인물이 없다는 점에서 북한이 대남 정책에서 강경 일변도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며 북한이 확성기 방송 등을 문제 삼아 연평도 폭격 사태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을 감행하며 첫 수소탄 시험이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행보를 볼 때 오는 5월 당대회를 기점으로 국면 전환을 위해 미국과 한국에 대해 평화공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대화가 이루어지더라도 북핵 문제에 대한 첨예한 입장차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잉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들의 수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줄어든 것은 주력 품목들의 수출이 부진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 이종규 연구위원은 지난달 나온 수은 북한 경제 겨울에 실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대중 수출이 감소세를 보인 것은 3대 주력 수출품인 무연탄과 철광석, 의류 제품의 부진이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연탄과 철광석, 의류 제품은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약 73%를 차지하는 주력 수출품입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은 2014년에 이어 다시 감소했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015년 11월까지 누계 약 26억 달러로 2014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8% 줄었습니다. 이렇게 전체 수출액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은 지난해 10월까지 누적액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3% 줄었습니다. 석탄은 2015년에 수출 물량이 늘었음에도 가격이 크게 떨어져 오히려 수출액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철광석 수출은 무려 69%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철광석의 대중 수출은 2014년 25.7%에 이어 지난해에는 거의 70%나 줄어들었습니다. 철광석 역시 석탄처럼 가격 하락으로 대중 수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의류 수출도 감소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 집계에 따르면 2015년 10월 기준으로 의류 제품 수출은 1.4% 증가에 그쳐 의류 수출이 전체 대중 수출액 감소세를 상쇄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주력 수출 품목인 지하자원의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지 않은 데다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의류 제품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앞으로 북한의 대중 수출이 정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외화벌이에 중요한 대중국 수출을 되살리려면 대외 무역 구조를 현재와 같은 단순한 구조에서 탈피해 다각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지난해 11월까지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량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도 41% 감소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량은 총 4만 3천 톤으로 2014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곡물 수입액도 2,1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72% 감소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이 중국 해관 총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간에 중국에서 옥수수와 쌀, 잡곡, 밀가루, 두류를 수입했습니다. 쌀 수입량이 전체 곡물 수입의 32%로 가장 많았고 밀가루와 옥수수, 두류, 잡곡 순이었습니다. 2014년은 밀가루가 전체 곡물 수입의 49%로 가장 많았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 가운데 두류를 제외한 모든 곡물의 수입량이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밀가루의 경우 지난 2014년 7만 3천 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81%나 감소했습니다. 쌀도 지난 2014년 5만 9천 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76%나 감소했습니다. 다만 지난 2014년 1,839톤이었던 두류 수입은 지난해 5,640톤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권태진 원장은 1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중국으로부터의 곡물 수입량이 크게 줄었지만 시장의 곡물 가격은 매우 안정적이었다며 비공식 통로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식량이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숫자상으로는 그 식량 수급 밸런스가 지금 깨진 상태인데 실질적으로는 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냥 굉장히 물건들이 시장에 비공식적으로 많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로 이제 뭐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권 원장은 또 북한 내에서 달러가 많이 유통되면서 상대적으로 북한의 원화 가치도 함께 안정돼 곡물을 포함한 모든 물건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곡물이 올라갔을 때는 대개 이제 달러 가격이 그 북한 원화가 이제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그게 시장 가격을 갖다 올린 건데 지금은 달러가 많아짐으로써 이제 그게 이제 일단 곡물을 포함한 시장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을 거다. 그게 이제 그 이제 두 가지 정도를 갖다가 공통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편 북한이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도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는 총 32,344톤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1% 감소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중심가에서 ISIS 소행으로 보이는 테러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S의 주요 거점을 탈환하기 위한 미국의 새 전략, 그리고 세계보건기구가 서아프리카 3개국의 에볼라 사태가 종식됐다고 선언한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사상 최고 당첨금으로 큰 관심을 끈 파워볼 복권의 당첨자가 나왔다는 소식 이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먼저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예, 오늘 14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중심가의 이 상점 밀집 지역에서 연쇄 폭발과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10시 50분쯤에 여러 건의 폭발로 시작된 이 상황은 이 테러범들과 경찰이 대치하면서 오후까지 이어졌는데요.
네.
예, 경찰은 범인 5명이 모두 사살됐고 이 상황이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범인들 외에 네덜란드 사람 한 명을 포함해서 민간인 두 명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단체죠. ISIL이 이번 공격의 배후다라는 주장이 나왔다고요?
예, ISIL 관련 매체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번 공격을 ISIL이 자행했다면서 이 현지 외국인들과 이들을 보호하는 경호요원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앞서 인도네시아 경찰도 이번 테러 공격의 배후에 ISIL 관련 조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테러범들이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공격을 모방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정보당국도 앞서 ISIL의 테러 경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조금 전 언급해 주신 그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때도 이 ISIL의 소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130명 가까이가 사망을 했는데 오늘 그 자카르타에서는 범인 5명이 사살됐고 나머지 사상자는 민간인 사망자군요.
예, 그렇습니다. 2명이 사망했습니다.
예, 그 테러 공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예, 자카르타 중심가에서 오전 10시 50분쯤에 이 연쇄 폭발이 처음 일어났습니다. 이 범인들은 커피숍과 인근 경찰 초소 등을 급습했는데요. 이 처음에는 자폭 테러라는 보도도 나왔었지만 이 나중에 인도네시아 경찰이 이 자폭이 아니라 범인들이 수류탄을 던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범인들이 경찰과 대치하면서 몇 시간 동안 이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소한 6번의 폭발음 그리고 치열한 총격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는 이 폭발에 이어서 엎드린 사람들, 또 황급히 대피하는 시민들, 들것에 실려 나오는 부상자들, 또 곧이어서 출동한 경찰이 범인들과 총격을 벌이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경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범인 5명을 모두 사살하고 상황이 종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그 오늘 공격이 벌어진 곳이 자카르타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오늘 폭발이 발생한 곳 가운데 하나는 미국계 커피 전문점인 이 스타벅스였는데요. 이 밖에 맥도날드, 피자헛 등 이 다른 서방 식당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특히 오늘 테러 공격 장소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유엔 사무소가 있고요. 50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미국 대사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유엔 사무소 건물은 이 테러 공격 직후에 폐쇄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ISIL은 이번 공격이 외국인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상황은 종료가 된 거고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요.
예,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TV로 방송된 대국민 성명에서 국민들에게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
예, 이 범인들의 목적이 공공 질서를 파괴하고 또 공포를 퍼뜨리는 것이라면서 국가와 국민은 이런 테러 행위에 두려워하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또 이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관련 조직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 ISIL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넓은 지역을 아직 장악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국제사회의 대응으로 수세에 몰리면서 세계 여러 지역에서 테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이슬람 국가인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도 ISIL 배후임을 주장하는 공격이 발생을 했는데 그 며칠 전이죠. 터키 이스탄불에서 벌어진 폭탄 테러도 역시 ISIL 배후로 추정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난 12일에 이스탄불 주요 관광지에서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해서 10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터키 경찰은 이번 공격의 배후에 ISIL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자폭한 남성은 시리아 국적이었고요. 이번 테러 관련 용의자로 여성 한 명도 체포됐는데요. 이 ISIL과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터키 경찰은 또 이들과는 별도로 러시아인 3명을 포함해서 ISIL 대원으로 의심되는 인물 수십 명을 검거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의 주요 거점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전략을 밝혔다고요?
예,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언급한 건 아닌데요. 하지만 처음으로 ISIL의 거점인 라카와 모술을 탈환하기 위한 전략을 언급했습니다.
네.
예, 그만큼 이 최근 연합군의 ISIL 대응 작전에 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13일 켄터키주 포트 캠벨 부대를 방문하고 곧 이라크에 순환 배치될 100일 공수사단 장병들을 만났는데요. 여기서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예, 카터 장관의 어제 발언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해주실까요?
예, 카터 장관은 ISIL이 암과 같다면서 이 중심부는 물론이고 퍼져있는 모든 암세포를 제거하고 재발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ISIL의 주요 거점인 시리아 라카와 이라크 모술을 탈환하기 위한 계획을 밝혔는데요. 우선 모술을 탈환하기 위해서 남쪽에서는 이라크군이, 북쪽에서는 쿠르드 민병대가 압박을 하고 이 주변을 차단한 뒤에 ISIL을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쿠르드 민병대와 이라크군은 각각 연합군의 이 공습을 지원받아서 이라크 북부와 서부에서 ISIL이 점령했던 요충지를 탈환하는 전과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예.
예, 한편 시리아의 경우 라카는 ISIL이 이슬람 국가 수립을 선포한 후에 이 수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핵심 거점인데요. 카터 장관은 현지 시리아 반군이 이 ISIL 세력을 몰아낼 수 있도록 훈련과 무장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현지 병력을 지원하는 것 외에 이 특수작전 병력, 미군 특수작전 병력이 이미 ISIL 대응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라크에 파견됐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밝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군은 지난해 12월에 이 수백 명 규모의 특수 원정 타격 부대를 이라크에 보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카터 장관이 어제 처음으로 200명 규모의 병력이 이미 이라크에 도착해서 이 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ISIL 지휘관 등 이 핵심 표적을 살해하거나 이 붙잡는 작전을 시작하기 위해서 현지인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이제 카터 장관이 서방 그 동맹국들과의 ISIL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곧 유럽을 방문한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예, 다음 주 파리에서 이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 호주 국방장관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카터 장관은 해당 국가들 모두 이 ISI를 소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자원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연설에서 ISI를 비롯한 테러 세력의 위협이 계속 진화하고 있고 또 초점과 위치를 바꾸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해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가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서아프리카 3개국에 에볼라 사태 종식을 선언했다고요?
예, WHO가 오늘 서아프리카 3개국에서의 에볼라 사태의 종식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3개국은 지난 2년 동안 에볼라 사태를 겪은 시에라리온, 기니 그리고 라이베리아인데요. 시에라리온과 기니에서는 각각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 에볼라 사태의 종식을 선언했고요. 오늘 라이베리아에서도 더 이상 에볼라 발병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WHO는 42일 동안 에볼라 신규 발병 사례가 없으면 에볼라 사태의 종식을 선언합니다.
예. 지난 몇 년간 이 서아프리카 에볼라 사태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었고 또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그야말로 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 기니에서 시작됐던 에볼라가 이 주변 시에라리온 그리고 라이베리아로 확산되면서 지난 2년 동안 1만 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예.
예, 또 미국을 비롯해서 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 현지를 방문했던 사람이 에볼라에 걸리거나 또 이들을 진료한 의료진에 이 추가 감염이 발생하면서 이 공포감이 조성됐었죠. 하지만 오늘 마침내 이 사태의 종식이 선언된 건데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해당 국가들의 노력은 물론이고 이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마가렛 찬 WHO 사무총장은 에볼라의 모든 발병 경로를 검토하고 또 이를 사전에 차단한 게 큰 성과라면서 하지만 앞으로도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시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계속해서 미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사상 최고의 당첨금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파워볼 복권 당첨자가 드디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간밤에 누군가는 그야말로 억만장자가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 당첨 번호가 나왔는데요. 15억 8,600만 달러. 그러니까 거의 16억 달러에 달하니까 억만장자인 거죠. 미국 역사상 이 최고액을 기록한 복권 당첨자는 최소한 3명인데요. 캘리포니아, 테네시, 그리고 플로리다주에서 이 당첨 번호가 찍힌 복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이 당첨자가 공개된 건 아닌데요. 현재 인터넷에 이 당첨 번호가 찍힌 복권을 든 사람의 사진이 돌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진짜 당첨자인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네. 이제 흔히들 복권 당첨 확률을 벼락 맞을 확률에 많이 비유들 하곤 하는데
네.
300만 분의 1 정도의 확률이라고 하면 진짜 벼락 부자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당첨자가 최소 3명이라고 했으니까 3사람이 이제 곧 나눠 갖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럼요. 이 상금을 한꺼번에 수령하는 방식을 택하면 이 세금을 제하고 9억 3천만 달러가 되는데요. 예, 한 사람당 이 3억 달러 넘게 받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29년에 걸쳐서 이 나눠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나눠 받으면 이자가 붙어서 이 더 이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한꺼번에 받길 원하고 있죠.
예. 사상 최고액이라고 했는데 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금이 불어나게 됐나요?
예, 지난해 11월 초부터 이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서 이 상금이 계속 쌓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권을 많이 사면 살수록 이 상금이 커지거든요. 이 상금이 커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복권을 사니까 이 눈덩이처럼 자꾸만 이 상금은 불어나게 됩니다. 만약 이번에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이 상금이 20억 달러 이상으로 불어났을 거라고 합니다.
예. 자, 이 복권 판매 수익금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네.
이 수익금들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요?
예, 그 주에 달려 있는데요. 이 파워볼을 판 주가 각각 수익금을 챙기는데요. 5천만 달러어치의 복권을 팔았다고 가정하면 그 가운데 한 2천만 달러 정도는 주정부가 갔습니다. 예, 많은 주들이 이 복권 수익금은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는 재산세를 낮추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주마다 쓰임새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 다시 혜택이 돌아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파워풀 복권이 미국 모든 주에서 팔리는 건 아니라고요?
예, 엘라베마, 알래스카, 하와이, 미시시피, 네바다, 유타 이렇게 50개 주 가운데서 6개 주는 이 파워풀 복권을 팔지 않습니다. 이 네바다와 미시시피 주는 각 자기 주의 이 도박 산업을 돕기 위해서 팔지 않고요. 엘라베마와 유타주는 이 종교적인 이유로 복권을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이 모든 종류의 도박을 금지하고 있고요. 알래스카주는 인구가 너무 적어서 경제적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이 파워볼 복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주에 사는 주민은 이 다른 주에 가서 복권을 사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주 경계선 부근 상점에는 사람들이 몇 시간씩 기다려서 이 복권을 사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예, 그 하와이나 알래스카에 사는 주민들은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차를 타고 가서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도 뭐 사고 싶은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파워볼 복권은 미국 사람만이 아니라도 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 이 캐나다에서 내려와 복권을 사간 사람도 많고요. 멀리 한국이나 중국에서도 이 판매 대행사를 통해서 복권을 샀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대통령 후보들도 이번 복권 열풍에 동참했습니다.
네, 소위 말해서 이제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진 건데,
네.
그런데 역대 복권 당첨자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갑자기 굴러 들어온 돈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 폐인이 된 사람도 있고요. 투자를 잘못해서 이 상금을 금방 다 써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복권 추첨을 앞두고 이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 상금을 한 번에 받지 말고 매년 나눠서 받으라는 조언도 있고요. 복권을 살 계획이면 빨리 사는 게 좋다고 권했습니다. 어차피 안 될 텐데 좀 더 오랜 시간 이 행복한 꿈이라도 꾸라는 거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 많겠으나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오전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영하 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1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함경북도는 흐리고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이 아락 원자로에서 노심을 제거했으며 유엔 사찰단이 오늘 시설을 방문한다고 이란 원자력청이 밝혔습니다. 베르주 카말반디 원자력청 대변인은 오늘 이란 관영 TV에 출연해 아락 원자로의 노심 용기가 제거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유엔사나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이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말반디 대변인은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핵합의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규제를 받는 대신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화되기 시작하는 이른바 합의 이행일이 임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락 원자로의 노심 제거로 이란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 생산 능력을 대부분 잃게 됩니다. 이는 이란과 서방 간 핵협상 과정에서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카말반디 대변인은 노심이 있던 공간은 콘크리트로 채워질 것이라며 노심은 당초 폐기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이는 이란 원자력 산업의 상징과도 같은 만큼 보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통화로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어제 전화통화에서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할 것과 우크라이나의 휴전협정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대화의 상당 부분을 우크라이나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 중단 필요성에 할애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휴전 합의 약속 이행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이밖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최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강력하고 단합된 국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근거지인 이라크 모술과 시리아 라카 탈환을 위한 미군 전략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미 중부 켄터키주에 위치한 포트 캠벨 기지를 방문해 곧 이라크에 파병돼 이라크와 쿠르드군 훈련을 지원할 100일 공수사단 장병들과 만났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 자리에서 ISIL은 위협을 퍼뜨리는 암적인 존재라며 미군은 위협이 확산되는 곳은 어디든 이를 척결하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대법원은 이란이 미국의 테러 피해 가족들에게 20억 달러를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983년 10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군 숙소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공격으로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병사 241명이 사망한 가운데 그 유족들은 그 이란 측과 수년째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당시 사건이 이란이 지원하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저지른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급 법원들은 이란 측에 배상할 것을 결정했지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란 중앙은행 측은 미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의회는 지난 2012년 미국 내 동결돼 있는 이란 중앙은행 자금을 테러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사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이 멈췄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라이베리아를 끝으로 바이러스의 진원지였던 기니와 시에라리온 등 서아프리카 3개국에서 에볼라가 모두 종식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라이베리아가 에볼라 종식국가로 선포된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처음 선포됐었지만 그 뒤에도 일정 간격을 두고 에볼라 환자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한편 지난 2년간 전 세계적으로 2만 8,500여 명이 에볼라에 감염됐으며 이 가운데 1만 1,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도심에 오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테러 공격을 가해 7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오늘 오전 고급 쇼핑몰과 호텔, 대사관 등이 몰려있는 지역에서 몇 차례 폭발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반군들은 이어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으며 인도네시아 당국은 오후 늦게 공격을 모두 제압했고 반군 5명 모두를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머지 민간인 사망자 2명 가운데는 네덜란드인이 포함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